1월 18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면을 검토한 적도 없고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면서 사면을 요구하는 건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당에서 처음 사면론을 꺼냈던 이낙연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대통령 얘기대로 사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신반장, 사면 외에도 오늘 주목할 만한 문 대통령 발언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네.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곧 나올 것이다. 나도 기대하고
예상을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라고 말했고요. 네. 다만 정인이 사건 관련해 입양 관련 발언이 논란을 네.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이따 발제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반장.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요. 네. 법정 구속도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고요. 뉴스도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 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신 반장과 얘기한 대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사면 문제를 비롯해서요. 부동산이라든지 검찰개혁이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그야말로 많은 이슈가 논의가 됐습니다. 집권 5년차 국정운영 방향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새 얼굴이 첫 번째 발제를 담당하게 됐는데 뭐 사연이 있습니다. 본인이 소개하게끔 바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바로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박 기자, 박 기자, 박 기자.
지금 제 얘기하시는 거?
응, 아니야.
박민규 기자,
박민규 기자.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자, 제가 받은 팻말은 45번입니다. 지목을 하게 되면 이걸
흔들어야 될지
이걸
얼굴을 완전히 가려야 될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까지 청와대 현장에서 소식 전해드렸지만요. 오늘은 정치부 회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박준우 야당 반장이 휴가를 가서 야당 반장 이름표 달고 당당히 섰지만 분명 청와대 담당입니다. 처음 오는 반장들은 뒷순서에 원래 발제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저는 1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저도 랜선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자, 온라인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도 있었는데 이따 소개하도록 하고요.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회견 시작하자마자 문 대통령이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뭘까요? 바로 박근혜 씨를 비롯한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였습니다. 문 대통령 답변은 이랬습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뒤에 나왔네요. 그래도 지금은 사면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예상이 좀 됐던 거고요. 저도 지난주 뉴스룸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으로선 사면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일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지난주 관측 맞아떨어졌네요. 물론 지금 아니란 것이지 앞으로도 사면은 절대 없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도 많고 지금 상황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픔까지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하자는 의견은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적절한 시기 이런 표현으로 선을 그으면서 사면 하느냐 마느냐라는 지금의 논란은 정리를 한 셈입니다. 추가 질문도 물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를 함께 사면하는 방안 혹시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거였는데요. 답은 검토한 적 없다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면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은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됐던 건 부동산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사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겁니다. 앞으로 나올 특단의 대책, 이게 있으니까 이걸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을 언급했습니다. 그 뒤로는 왜 최근 들어서야 공급 대책을 집중 발표하느냐 이런 추가 질문이 따라붙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름을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설 전에 발표할 거라고 말입니다. 변 장관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물론 변 장관은 임명 전에 LH 사장 신분으로 문 대통령과 공공임대주택 현장 찾아서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피곤은 됐으니 네. 우선 약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네.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좀 심어주시면 예산부터 좀 병영도 넓히고 또 질도 좋게.
그러나 변 장관보다 대통령이 비중 있게 말한 장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 장관 본인은 물론이요. 문 대통령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로 거듭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문 대통령의 생각 정확히 뭐냐. 기자들 이거 많이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의 내용을 답하는 대신에요.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말했습니다. 한창 추 윤 갈등이라고 해서 시끄러울 때 청와대도 이거 윤 총장 찍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답정너 징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죠.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업무에서 두 번 손을 뗐다가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복귀도 두 번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 말에 더해서요.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월성원전 수사를 놓고 윤 총장에게 또 앞서 감사를 벌였던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도 공격 있었습니다. 여권에서 정치적 수사, 정치적 감사라고 해왔지요.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회견 먼저 방역 관련 질문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아무래도 정치 쪽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첫 테이프를 정치로 끊으시는 바람에 다시 좀 방역으로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그러면 방역 관련 질문하실 분만 회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여기서 잠깐만요. 아니, 박 반장 새로 와서 기자회견도 참석을 했다면서 도대체 뭐 한 거냐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저 열심히 했습니다.
66번 기자님 예, 부탁드릴까요?
66번. 저는 45번인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두 번 연속 현장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아니, 얼굴을 팻말로 가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침 일찍부터 이랬습니다. 저는 절실 했는데 이 마음이 여기 상암동 JTBC에서 청와대까지 닿지는 못했던 것뿐입니다. 못 다룬 내용은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아니 야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사상 첫 랜선 기자회견,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선근 문 대통령.
네, 아까 이제 박준우 반장이 아니죠. 박민규, 같은 박씨라서 좀 헷갈리네요. 박민규 반장이 얘기했지만 원래 이제 처음 오면 저희가 좀 긴장이 풀 시간을 주잖아요. 근데 오늘 박민규 반장이 직접 이제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1번 발제를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 이제 박민규 반장이 예전에 그 뉴스룸에 비하인드 플러스 고정 출연자였잖아요. 떨지도 않고 아주 침착하게 잘 했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짧게 그 정치부에 임하는 소감 한마디 듣고 갈까요?
네. 오늘 아침부터 기자회견.
준비했어요? 즉석에서 물어봤는데.
혹시 좀, 물어보실까 봐서.
그래요?
네.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준비를 못했다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기자회견 참석하고 지금 회의 준비하느라고 아무 생각을 못하고 막 달려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일단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이 박민규 반장이 연극반 출신입니다.
연극반?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
아, 그래요? 이것도 연기예요, 지금도? 준비 안 했다는 것도?
네.
알았습니다. 자, 오늘 그 처음 그 랜선 회의에 참여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상 초유의 랜선 회견에 참석을 했는데요. 뭐 보셨다시피 팻말 이 번호표 열심히 들었지만 문 대통령의 지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가지고 계속 아침부터 어제도 이제 끌어안고.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청와대에서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그래요? 청와대 출입 기자단 중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잠깐, 기자들에게 준 건데
욕심내시지 마시고 네.
제가 45번이었거든요.
네. 아유, 알았어요.
가져가시네요.
아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질문이 이제 뭐 정치나 이런 몇 군데 몰리던데 방역까지 그랬어요. 방역에 손 들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손은 계속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예. 네. 방역 관련 질문도 하고 싶었는데. 네.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명은 현장에 있었고 100명은 이제 온라인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추첨을 하거나 이런 거예요?
네. 20명 현장 참석 기자뿐만 아니라요. 100명 온라인 참석 기자들도 추첨을
그래요?
했습니다.
그래서 박 반장이 거기서 된 거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추첨에서 이래봬도 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좋아요. 뭐 조반장이었으면은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겠지만
뭐 복장을 좀 특이하게
그죠?
한복을 입는다든가 네. 이렇게 좀
하여튼 박민규 반장이 네. 오늘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가 격려를 해주고요. 내년에 조금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내년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올해로 이제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뭐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두 반장?
네, 오늘 회견의 주제는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온라인에 참여한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고요. 당초 예정된 100분을 20분 정도 넘겨서 12시에 끝났습니다. 방역과 사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렇게 세 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뭐 질문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박민규 반장이 여러 번 들었지만 결국은 이제 지목이 되지는 못했죠. 역시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사면에 몰렸죠.
네, 첫 질문부터 이제 사면이 나왔는데요. 이제 맥락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에 제시한 키워드 중에 통합, 포용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면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포용 얘기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격차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사면에는 선을 그었고요.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면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 이제 연초부터 사면론을 띄웠던 게 민주당 이낙연 대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대표의 입장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의 다른 반응도 나왔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신혜원 반장 발제 때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신 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공급 관련 이제 공급 대책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설 전에 나올 부동산 대책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할 때 사업성 혜택을 주고 대신 일정 비율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짓게 하는 공공재개발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왜 최근에서야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세대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즉 수요가 급증했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 주택 그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분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세대 수는 갈수록 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전세 물량을 늘리는 것도 포함이 돼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인 건 국토부의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이 잘 먹히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좀 사과를 했잖아요. 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을 언급하면서 관련된 언급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놓고 협력해 나가야 하는 관계인데 갈등이 부각됐다면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갈등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이다. 즉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의 그 징계 청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었죠. 여기는 상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긍정평가를 하면서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 싸움처럼 비쳤던 부분까지는 좋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최근에 이제 여당 쪽이 좀 보여왔던 그런 기류하고는 조금 좀 달라 보이는데 아무튼 그 윤 총장의 임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좀 선을 그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직접 임명한 윤 총장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표했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동안 논란을 문 대통령이 또 직접 매듭 짓기 위한 말로도 보입니다. 윤 총장뿐만 아니라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여권에서는 사퇴까지 요구를 해왔습니다. 월성원전 관련 수사 그리고 감사 이걸 놓고 이거 무슨 정치적으로 다른 뜻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강력 비판을 해왔죠. 두 사람 문 대통령이 아시는 것처럼 임명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정치권, 특히 여권의 의심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딱 잘라 말한 셈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질문이 정치 사회 쪽에 이제 좀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많이 기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쪽에 많으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역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방역 관련 질문을 문 대통령이 계속 좀 해달라고 다시 이 본 궤도로 맞아요. 좀 돌려놓으려는 시도가 많았는데 청와대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랬습니다. 준비를 아주 다양하게 했고 특히 질문을 최대한 많이 20개 넘게 좀 받는 게 대통령 목표다라고 했는데 실제 뭐 20개 넘게 받기는 했습니다만 코로나 백신 확보, 이 방역에 대해서는 백신 확보에 대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요, 혹시나 하는 불안감 갖지 않아도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만에 하나 이 혹시 모를 부작용이 나면 정부가 보상을 하게 된다고도 문 대통령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뭐 우선적으로 백신 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에 이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져서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직접 제일 먼저 백신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오늘 회견은 사상 처음으로 하는 랜선 회견이었다 보니까요. 중간에 소리가 잘 안 나거나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연결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다음 분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나중에 다시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요.
I'm sorry, but could you repeat the question, please? 대통령님, 지금 경제를 Sorry. Could you repeat the question, please? I'm sorry.
자, 지금 들으신 이 당황한 듯한 여성 목소리, 통역 담당하시는
저도 저 장면 봤는데 두세 번 계속해서 질문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질문을 두 번이나 했는데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이 영어로 질문한 외신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역하는 분이 이렇게 통역을 맞아요. 하려다가 다시 한번 좀 말해달라.
영어 표현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 아마 잘 들리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저는 다 알아들었죠.
저한테는 바로 들렸는데 네. 이상하게.
뭐라고 혹시?
이거 지금 따지지 마요. 예. 지금 네. 기억 안 나요.
예. 저는 잘 안 들렸는데 아무튼 오늘 회견에서는요. 네. 양천 이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한 아동학대 문제 대책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뭐 정말 이례적인 그런 온오프 병행 좀 신년 기자회견이긴 했지만 올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좀 하고요. 자, 그 신년 기자회견 내용은요. 바로 뒤에 이제 정치권 반응 포함해서 신혜원 만장 발제 때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상 첫 랜선 기자회견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선근 문 대통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대책으로 입양 후 취소 또는 아이 바꾸기 등을 언급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가 다시 추가 설명에 나섰는데요. 파양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사전 위탁보호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문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정치권 반응 등 각계 반응을 종합해보겠습니다.
네, 45번 기자 아니죠. 박민규 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잘 짚어줬으니 이제 정치권 반응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름 대신 번호로 호명하는 방식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요.
화면이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구독불 번호로 이렇게 좀 진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면 66번 기자님.
신호대 17호.
37. 55.
59.
32호.
47.
38호.
28호.
33.
33.
29.
63호.
10호가.
11호.
26호.
자, 첫 번째 가수는 63호 가수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가수는 30호 가수님입니다.
네, 요새 워낙 핫한 방송이다 보니까 청와대 관계자 누군가가 번뜩 싱어게인 방식 어때요? 제안한 건 아닌지 저 혼자서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참고로 JTBC 청와대 일진 심수미 기자는 44번이고요. 막내 박민규 기자는 45번. 둘 다 아쉽게도 질문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질문이었죠. 박 반장도 소개를 했지만 새 벽두부터 논란이 된 전직 대통령 사면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처음 쏘아 올렸습니다.
신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친정인 민주당에서 더 큰 역풍을 맞았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했죠.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미 한 발 물러선 이낙연 대표는 오늘 재차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도 일치된 생각이고요. 또 당 대표께서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이 사면을 적절하게 건의하겠다라는 의지는 이제는 피신 거죠? 그건 처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심차게 꺼내든 사면 카드, 이낙연 대표에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하락이라는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낙연 대표에게 사면론을 제안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 대표는 만난 건 맞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은 텃밭이라고 불리는 호남을 찾아 흔들리는 민심 다잡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 문 대통령 회견을 노심초사 지켜본 또 다른 대선 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는 당초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갑작스럽게 회견 취소를 알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과 충돌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완적인 그런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또 그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 발언을 정리하면요. 일단 아직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다. 둘째, 보편이냐 선별이냐도 상황에 따라 가는 것이다. 셋째, 다만 지자체가 알아서 주겠다면 그건 그것대로 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세 번째 문장이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100년 만에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
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자,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 반응, 이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온 국민의 가슴을 미어지게 한 입양아동 학대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방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입양 전 검증을 강화하고 애착 형성을 위한 결연 기간, 사전 위탁 강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이 됐죠. 하지만 일정 기간 내 파양 또는 입양아동 바꾸기는 입양아의 인권을 고려하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방안입니다.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정인이가 학대받는 게 양부모의 마음에 안 들어서냐, 강아지도 파양하지 않는다 등등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문제의식이 잘못됐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를 바꾸어도 된다. 바꿀 수 있다. 입양을 처리한다. 아이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반품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뭐 입양하고 출산하고 구분해서는 안 되고요. 부모에게 아이를 고를 기회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파양도 절대는 있어서는 안 돼. 제도 같고요.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아이가 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파양을 하는 거는 출산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출산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정치권 반응도 뜨겁습니다. 실제 입양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입양하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과 실무 절차라도 알고 말했어야 한다면서 정인이 사건은 정인이가 아닌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은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 입에서 나온 발언이 맞느냐라고 질타했는데요.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구체적으로 사전 위탁 보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면서 이는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 운영하는 제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입양을 취소한다거나 아이를 바꾼다는 표현을 듣고도 방금 들으신 청와대의 설명 그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의 본질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죠. 자칫 모든 입양 가정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표현은 피했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대책을 말하려면 입양제도 보완도 보완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더 방점을 더 써야 하는 건 아닐까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입양 취소 아이 바꾸는 방안도 청와대 입양제도 보완하자는 취지.
네, 조금 전에 신 반장이 소개했던 대로 문 대통령의 이제 입양 관련 발언이 이제 파장을 낳고 있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언급이 좀 나오고 있고 청와대가 추가 해명까지 내놓은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대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대목부터 좀 들어보시죠.
정말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국민들 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겸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입양 제도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사전에 그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보다 좀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네, 이렇게 입양제도 보완책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마음이 변할 경우 입양을 취소한다, 아이하고 맞지 않으면 아동을 바꾼다라는 표현이 논란이 된 겁니다. 사실 정인이 사건을 입양 자체의 문제라거나 입양 부모와 아이가 맞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치부를 한다면 그건 다른 입양 가정을 부정하거나 피해자인 정인이에게 문제가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이 요구됩니다.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합니다.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권 변호사였다는 대통령의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없었습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입양 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미혼모 단체, 한국 한부모 연합 등 시민 단체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는 대책이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아, 저도 전국 입양 가족 연대 측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입양을 떠나가지고 보편적 아동 인권의 차원에서도 쉽게 쓸 수 없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더군다나 정인이권과 관련돼서 입양을 연계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그 현실 현행 법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고요. 출산과 입양과의 차이는 단지 법률적인 거와 배로 낳은 거와의 차이뿐인데 입양을 대리 가정 취급 을 하시고 혹은 인스턴트 가정으로 취급하시니까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해명 메시지를 냈습니다. 파양이 아니고 사전 위탁 보호 제도를 보완하자 이런 취지였다라는 거죠?
네, 성명이. 그렇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는 해명 메시지를 냈습니다. 현재는 입양 확정 전에 양부모의 동의 아래 관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전 위탁 보호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는 건데요.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 위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이의 입장에서 새 가족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해명 놓고서도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나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말씀도 놀랍고 참담한데 비서진의 해명은 또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동학대가 문제의 핵심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뭔지가 궁금한데 왜 사전 위탁 보호 제도를 운운하면서 입양 문제를 거론하는 건가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회견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고 입양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사과하기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청와대 브리핑이 나왔지만 혹시 뭐 청와대가 추가로 뭐 설명을 하거나 그러면요, 박 반장이 청와대 출입하니까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회의 중이라도 바로 좀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회견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면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검찰 개혁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가 됐잖아요. 그 전체 기자 그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국정 현안 전반을 솔직하고 소상하게 설명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다양하게 제시했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해서 주장이라고 언급을 하고 민주당의 보궐선거 무공천 당원 개정을 옹호했다면서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당원의 대통령이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의당은 사전 질문 없이 주요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논평을 하면서도 네. 또 추미애 윤석열 갈등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때늦은 입장 표명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원론적인 답변 일색인 회견에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추미애 윤석열 갈등 등의 현안에 변명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하다가 저거 왜 쳐다봤어요? 쳐다보지 않았어요?
네.
아니,
네,
쳐다봤죠.
네, 좀 잘 듣고 계시는지
잘 듣고 있어요. 류반장이 얘기하면 제가 항상 긴장해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듣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 논란 사전 위탁제 말하는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소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만에 푸른색 수의를 다시 입게 됐습니다. 사실 법정형대로라면 실형은 예고된 선고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뇌물 인정액, 대법원이 86억 원이라고 못을 박았죠. 최서원 씨에게 제공했던 말이 결국 더시됐습니다.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예를 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신 회장도 7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박근혜 씨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의 죄질이 조금 다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 돈을 유용했습니다. 반면 신 회장은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를 받게 해달라며 뇌물을 줬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을 위해 썼느냐, 회사를 위해 썼느냐, 이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신 회장에겐 뇌물 공여죄만 적용했지만 이 부회장에겐 업무상 횡령죄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횡령죄는 뇌물 공여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이 뇌물 금액 자체가 삼성그룹의 법인의 자금을 횡령해가지고
횡령이죠.
지금
네,
그래서 그렇죠. 횡령 금액도 지금 86억으로 올라간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올라.
50억 넘어가는 어떤 횡령 같은 경우는 대법원 양형 기준상 4년에서 7년 정도의 형을 지금 기본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형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었으니 애초에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건 무리였던 듯 싶습니다. 다만 희망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 출범했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이 준법감시위 재판부가 직접 설치하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법 위반 리스크가 있는 대외 후원 등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내부 거래, 노조 문제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걸어서 죄를 경감시켜주려고 한다면 그거는 재판이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기각하긴 했지만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 기피 신청까지 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면서 일단 한 발 물러섰는데요. 여론의 눈치를 좀 봤나 봅니다. 준법 감시위의 실효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양형에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형을 있는 그대로 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씨가 먼저 후원을 요구했던 점, 그리고 피해액 전부가 회수된 점,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선 징역 5년을 받았었죠. 이걸 2년 6개월로 깎아주는 대신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법감시에 대해서
조금 검토했어 말씀드리고
그래서 대법원 심사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에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꿈꾸는 승허부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정신과 자세를 바꾸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 시스템 만들겠습니다.
자신의 죄값에 책임을 지는 일, 이 역시 또 다른 의미의 승허부일 수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 조금 다른 듯합니다. 말 그대로 수직 낙하, 국정 지지율이 취임 네 달 만에 반토막이 났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입니다. 전임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물러나기 직전 지지율이 30%대였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에선 권력 뉴스가 왔다 시끄러웠는데 말입니다.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지지율 급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장밋빛 전망과 함께 말입니다.
낯선 도쿄올림픽 파라림픽과 人類が 신型 코로나19에 지켰다 가시として また 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を世界に発信する機会としたいと思います。 감염 대책을 완전한 모토로 세계중에 희망과 용기를 届けてくる 대회를 実現するとの 決意の 모토 준비를 進めてます.
글쎄요. 외신에선 연일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죠. 더욱이 코로나 대응,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가 총리도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나 봅니다. 이런 건 전임자인 아베 전 총리에게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국은 중요한 인국입니다. 현재 両国の 관계는 굉장히 厳しい 状況입니다. 健全な 관계를 戻すためにも 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 한국側に 適切な 対応を 強く求めています.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신년 기자회견 내용까지 전해지며 일본 언론의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그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그 할머니들도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최근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조금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뭐 현금화된다든지 그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이게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일 정책 기조 확실히 대화로 옮겨간 듯합니다. 강창일 신임 주일 대사도 정치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스가 총리도 만나서 진솔하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일 관계 정상화, 양국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해서 애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태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의 방점을 찍었지만 스가 총리의 말처럼 일본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난간표 전임 주일 대사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스가 총리가 남대사와 이임접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관례에서 벗어난 외교적 결례입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인데요. 일본 자민당에선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의 大使の追放というものも 選択肢として十分ありますし、外国会として外務省の方に外務大臣に申し入れをしたいと思います。
문 대통령은 원고들, 그러니까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 해법을 끝내 찾지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위 다시 입은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네,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법정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구치소에 재수감됐죠.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집에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그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재판부는 뭐 결과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네요.
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문 심리위원회도 꾸렸었습니다. 심리위원 3명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요. 재판부가 오늘 준법감시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실효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입니다.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가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예방과 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특히 삼성그룹에서 컨트롤터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다시 뇌물을 요구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변을 가져오라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삼성이 준법 감시위원회는 출범시켰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한 셈입니다.
박 관장, 오늘 판결에 대해서요. 이 부회장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 선고 직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이 내려보낸 대로 선고를 했다는 거죠. 정유라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자로 재판을 받아왔으니까요.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9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선고된 형량이 징역 2년 6월입니다. 구형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건데 바로 재상고하겠다 이렇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해보겠다고 했고요. 지금 아직 안 끝난 재판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과 관련한 직권남용 그리고 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서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 소환된 게 지금 확인해보니까 만으로 4년 전이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네. 오랫동안 재판에 걸린 겁니다.
네, 류 반장, 이재용 부회장 측도 입장을 내놨죠?
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실형이 선고되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변론을 맡았던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면서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준법 감시위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이나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조반장도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실형이 유력했지만, 이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사실 이제 실형이 예고되면서도 동시에 또 법정 구속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서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법정 구속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자 한동안 정면을 응시한 채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뭐 최후 진술 기회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생략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 최후 진술도 안 했군요.
네, 안 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를 나눈 뒤에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본인으로서도 좀 충격을 받은 그런 모양이군요. 지금 서울구치소로 갔습니까, 조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아직 이 부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지 여부가 결정나지 않았는데요. 일단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서울구치소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신반장,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 대해서 정치권도 입장을 내놨죠?
네,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존중한다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의당은 재벌 총수에게 곧잘 선고됐던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죄질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점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은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네,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열린민주당하고 국민의당도 입장이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은 따로 논평을 내놓은 게 없습니까? 박반장?
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별도로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선고 전에 별도의 입장은 하나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최승재 의원이 냈는데요. 최 의원은 마치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갈 듯이 목청을 높이는 양상이다 라면서 후진적이고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수준을 부인하는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가 인류가 되고 관료와 정치가 최소한 이류라도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재판은 공정과 사법정이라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까지 이제 나옴으로써 정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제 정말 마지막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정말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군요. 좋습니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위 다시 입은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주말 사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공식 후보로 등록한 나경원 전 의원까지 국민의힘 후보만 10명이 된 거죠. 여권인 민주당은 일단 우상호, 박영선 이 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유정아 반장 발제에서 재보궐 관련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보궐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나흘간 공식 후보 등록을 시작한 국민의힘 상황부터 먼저 톡톡방 대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11명의 후보들이 야권 후보들의 톡톡방, 야톡방에 들어와 있네요.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새로 입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의 무기, 재선 시장으로서 5년간 쌓은 시정 경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존 후보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환영 의사를 밝혔고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본격 출마 선언으로 야권은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대표와 함께 3파전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의 소명을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판국에 누가 땀 흘려 일하면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박한 희망인들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전 강요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 엎드려 국민께 사죄해야 옳습니다, 여러분.
네, 사실 오 전 시장의 출마 선언 열흘 전에도 있었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마 선언 자리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당이나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출마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출마 선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던 이 조건부 출마 선언, 오 전 시장은 이 부분을 해명하는 데 시간을 오래 썼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제 사전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깔끔하지 못했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출마를 바라시는 분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네, 10년 전 시장직을 던져서 여권에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과 우리 당에 큰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는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력 하나마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사과와 해명에 나선 오 전 시장, 여기에 가장 강한 견제에 나선 사람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머리를 저처럼 하나로 질끈 묶고요. 오늘 공식 후보 등록도 했습니다. 당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는 있는 나 전 의원, 오 전 시장의 인턴 시장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나 전 의원은 사선 의원과 야당 원내대표, 시장 후보까지 했으니 10년을 쉬신 분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게 영화 인턴 시청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추어 초보 시장, 1년짜리 인턴 시장, 일배우다 끝나는 연습 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쭉 계속해서 국회에서 일하면서 풍부한 정치 경험,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 나경원이 이제 서울 잘 이끌어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독하게 섬세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바짝 날이 서 있습니다. 중도인 척하지 않겠다, 보수, 우파의 선명성을 추구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짜장과 짬뽕, 짬짜면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짜장이 우파, 짬뽕이 좌파라고 할 때 둘 다 먹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짜장과 짬뽕을 큰 그릇에 섞어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된다라는 거죠. 대신 짬짜면을 시켜서 짜장 한 입, 짬뽕 한 입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상한 짬뽕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날이 서 있기는 당 밖의 야권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겟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안 대표는 조 전 장관의 부부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시궁창에 처박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양이 의사 면허를 축하한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정유라의 말이 범죄 수익이라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 면허 역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 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랍니다.
네, 야권 후보들이 잇따라 날선 발언을 내놓은 배경 중 하나는 보궐선거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전국이 동시에 진행되고 휴일로 지정된 정규 선거와는 달리 투표율이 좀 낮다는 건데요. 10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5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중도층을 끌어오는 것보다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투표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셈입니다.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킬 또 하나의 무기 단일화 카드는 일단 잠시 접어뒀습니다.
야권 단일화 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 당의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그 확정된 이후에 다른 시장 후보하고 단일화를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무슨 단일화를 계속 얘기할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네, 이번에는 여권 후보들의 톡톡방, 여톡방 상황 살펴볼게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혼자 출마한 우상호 의원 네 번째 공약, 미세먼지 공약까지 발표했습니다. 가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단일화 논의를 하기도 했죠. 이르면 이번 주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톡톡방에 입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당에서 왜 계속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 한번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김 전 부총리의 인생 스토리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의 전형적인 인물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흑수저 성공시대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휴가 중인 박 반장의 지난주 마지막 발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출마설은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박 반장 잘 있지? 네, 방금 김 전 총리는 직접 페이스북에 이미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라고도 썼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등판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있기는 한데 당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 결심이 섰다고도 했습니다. 박 장관의 출마 결심 페이스북에 눈물 사진 포스팅에 담긴 것 아니냐 해석 나왔었는데 실제 눈물 영상까지 주말에 올렸습니다.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조금 도움이 되게 이제 국민들 세금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유 무시해.
죄송합니다.
마음만큼 못 드리니까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
네, 벌써 네 번째 공약까지 발표한 우상호 의원은 민주당 간판 후보임을 내세웠습니다.
제 느낌은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우상호, 나경원, 안철수의 3파전으로 좁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표 선수, 간판 선수로서 준비된 내용을 잘 시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 보궐선거 후보들의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권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3파전 굳어지나 여권은 박영선, 우상호 양강구도 가닥.
네, 오늘이 1월 18일이니까 이제 박영선 장관의 출마 선언이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잠깐 이제 류 반장이 속보로 얘기를 했죠. 지난주 후반부에 갑자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조금 전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본인 스스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김동연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박 반장, 저 말고 박준우 반장이 발제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서울시장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이런저런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 전 부총리는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차출 거절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싫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서울시장 출마 권유도 요청도 여러 곳 여러 갈래로 받았는데 총선 때보다 더 강한 요청이어서 그만큼 고민도 컸다고 썼습니다. 경선 승리, 중도 확장성 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본인의 고민은 직이 아니라 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도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 정치에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위한 경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새 잘 안 쓰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불출마 선언이긴 하지만 어떤 화두를 좀 던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명백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유반장이 제목으로도 뽑았지만 여당의 경선은 아무래도 이제 뭐 우상호 박영선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보궐선거 후보들의 반응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대통령의 입장이 놀라울 정도로 나의 입장과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같은 후보이자 대통령 정부와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라고도 했는데요. 민주당 내 경선을 앞둔 만큼 여권 내 강성 지지층, 뭐 이른바 친문, 문심 세력에 어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반장, 야권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냈어요?
야권 후보들은 뭐 예상 가능하셨겠지만 역시 아쉬움을 좀 드러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입양아동 바꾸기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면서 즉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시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백신 확보 전에서 뒤처진 것을 신중한 판단으로 포장을 하고 남북관계에 대해 여전히 근거 없는 낙관론을 견제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역시 입양아동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질문에 공분을 일으키는 모습에 참담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입양이 무슨 홈쇼핑이냐 당장 사과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재보궐 관련 후보 등록을 시작했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당내 경선에 집중한다는 얘기고 단일화 관련 논의는 쉬어간다는 거죠?
네, 일단 야권에서는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다들 말을 아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제는 후보의 한 명으로서 자세를 낮출 때라면서 합당 논의는 물 건너갔고 입당이든 단일화든 모든 과정은 당에 일임하고 후보로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바로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안철수 대표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안철수 대표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이 백플하는데요. 열심히 묵묵히 하면서 저의 정책 비전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다짐 의지 이런 거 설명드리면 국민들과 시민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맡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단일화를 언급했죠, 박 반장.
그렇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출마로 빅3의 서울시장 출마가 완성됐다라고 평가하면서인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나경원,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이번 보궐선거는 정권교체의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선거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홍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빅3를 모두 포용해달라라면서 사감을 접을 때다라고 드물게 덕담을 좀 했는데요. 또 잠시 뒤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3자 필승론은 시대에 동떨어진 아전인수격 주장이라면서 3자 필승론이 아니라 3자 필패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도 철수하면 영원히 정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썼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언제쯤 출마를 결정할까요?
네, 뭐 아마 곧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행사를 마치고 난 자리에서입니다. 네, 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2011년에 출마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0년이란 세월 속에서 저와 서울시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야권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3파전 굳어지나 여권은 박영선 우상호 양당 구도 가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포장 배달만 되던 카페에서 오늘부터 실내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헬스장과 노래장도 제한적으로 영업을 재개했죠. 거리두기 기준을 낮추지는 않았지만 방역조치 일부를 완화시킨 겁니다. 덕분에 자영업자도 손님도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은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아직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경각심이 느슨해질 경우 언제든 상황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방역조치는 완화됐지만 우리의 책임감은 더 커져야 합니다. 개개인 스스로가 방역수칙 준수에 더 힘써야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어유 박 반장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45번 거 어디 갔어요? 거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반납해야 돼요?